고린도 전서 52번 메시지 고린도 전서의 개관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조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 앞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두 구절과 고린도 후서에서 두 구절, 도합 네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다 한 영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은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은 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같이 주의 영광을 보고 반사하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부터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 네 구절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구절은 고린도 전서에서, 두 구절은 고린도 후서에서 제시됩니다. 사실상 이 두 권의 책은 그 영에 대한 책들입니다. 위에 인용된 각각의 네 구절들은 그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들에서 합당하게 감명을 받았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생명 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곧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들어오기 전에 당신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는 구절이 신약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이 구절은 마지막 아담이 구속자가 되었다든가 구원자가 되었다든가 혹은 전능한 주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영 안에 침례받아 그 영을 마심. 오늘날 믿는 이들은 어느 정도 12장 13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익숙합니다. 어떤 이들은 종종 이 구절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조는 항상 침례라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영 안에 침례받았습니다. 당신은 그 영 안에 침례받아 그 영을 마시느니라 해서 마신다는 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시기 위해 침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라는 말에서 멈추지 말고 침례받아 마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침례받는 것은 영 단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마시는 것은 계속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 영원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한 영을 마실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가 생명 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 안에 침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영 안에 우리는 침례받았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영 안에 침례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안에 침례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주는 영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생명주는 영 안에 침례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몸 안으로 침례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몸은 어떤 능력이나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영만이 아닌 생명 주는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유기적으로 침례받았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생명과 유기적인 요소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몸에 살아있는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믿는 이가 단지 물에서 침례받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없습니다. 물 속에 잠겨진 후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에서뿐만 아니라 생명주는 영 안에서도 침례받았습니다. 물은 우리가 침례받아야 할 그 영을 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주는 영 안에서 침례받고 나면 그는 유기적인 방법으로 그 몸의 부분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영 안에서 침례받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한 몸입니다. 우리가 인종이나 문화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유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생명 주는 영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과정을 다 통과하신 후에 3일 하나님은 이 같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영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3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인 놀라운 생명 주는 영 안에서 침례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일 하나님을 마시기 위해 이 놀라운 영 안에 침례받았습니다. 이는 침례가 끝이 아니요 오히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단번에 침례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생명주는 영을 마실 것입니다. 12장 13절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계시록 22장 1절과는 놀라운 연결이 있습니다. 이 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전체에 걸쳐 흐를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그 생명수는 우리의 음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 즉 생명수를 영원토록 마시기 위해 침례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마지막 아담이 생명주는 영이 되셨으며 우리는 모두 이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음을 가르칩니다. 이제 생명주는 영 안에 침례받은 우리는 그 영을 마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영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기도하며 읽든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르든 언제나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교통함으로 또한 그 영을 마셔야 합니다. 때때로 영을 마실 때 나는 기쁨으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아 생명주는 영을 마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그 영의 사역자들. 결국 그 영을 마심으로 우리는 그 영으로 적셔집니다. 그때 우리는 문자로 하지 않고 그 영으로 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됩니다. 새 언약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닌 생명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주는 영 되심은 그분이 거치신 모든 단계, 즉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의 목표는 성육신도, 십자가의 못 박힘도, 심지어 부활도 아닙니다. 그 목표는 생명주는 영입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성육신, 즉 하나님이 사람 되사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심을 포함합니다. 신약은 또한 이 성육신 되신 분이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 심지어 우리 자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후 이분은 장사되셨으며 그 후에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목적, 즉 생명주는 영에 도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이제 이 영을 마시는 우리는 그분으로 적셔져 자연히 새 언약, 즉 그 영의 언약의 사역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교리와 문자만으로 사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그 영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적신 하늘에 속한 음료로 다른 이들을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리나 문자에 속한 사역자들이 아닌 생명과 그 영에 속한 사역자들이 됩시다. 주 영으로 인한 변화. 고린도후서 3장에 의하면 우리는 그 영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 영에 의해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즉 집회들, 교통, 봉사, 접대를 받는 일, 접대를 베푸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의 과정에 진행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영으로 인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한 등급의 영광에서 다른 등급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는 이 네 구절들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 안에 침례받았으며 지금 우리는 그 영을 마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영으로 적셔진 우리는 그 영의 사역자들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 영으로부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참으로 그 영에 대한 책들입니다.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들. 이 점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전 서신을 본 다음 책 전체에 대한 조감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그는 그의 영 안에 깊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매우 어지럽고 무질서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잘못 인도되었으며 그들 가운데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한 부담을 가졌으며 한 문제에 한 문제를 다룸으로 그 상황을 분명히 하고자 이 서신을 썼습니다. 많이 읽고 연구한 후에 나는 고린도전서에서 11가지 문제가 다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11가지 문제들은 두 범주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장부터 10장까지에서 다룬 6가지 문제들로 구성됩니다. 이 문제들 중 첫 번째가 혼안의 삶으로 야기된 분열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천연적이고 그들의 철학적인 지혜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적인 생명을 살았으며 그 결과 그들은 나뉘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5장에서 다루어진 근친상간의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 죄는 육의 방종과 관계됩니다. 육의 방종은 혼의 생명을 사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혼적인 사람들은 머지않아 그들의 육이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6장에서 다루어진 소송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네 번째 역시 6장에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권리 남용에 관한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안에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먹어야 하며 또한 번식하기 위해 결혼해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먹는 것과 결혼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혼적이며 심지어 육신적인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 권리들을 남용했습니다. 먹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먹는 것이며 결혼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7장에서 바울은 결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는 혼적인 생명과 육신적인 것 양자에 관계됩니다. 사람이 지혜롭고 철학적일수록 그는 결혼 생활에서 더 많은 문제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에서 다루어진 여섯 번째 문제는 우상의 재물을 먹음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인들 가운데 이 실행에 휩쓸린 사람들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의 몸이나 하나님의 간증은 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먹는 것만을 관심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는 또한 주님의 상과 관계됩니다. 우상에 관계된 것을 먹는데 제한받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동시에 주님의 상에 올 수 없습니다. 이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먹는 것을 다룰 때 바울이 주님의 상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 모든 문제들은 인간 생활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믿는 이는 누구든지 참으로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분열과 육신의 정욕과 개인적인 권리의 주장과 먹는 것과 결혼해서 그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결혼 생활 자체에서 문제를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매일의 생활에서 특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는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간증을 관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요소. 날마다의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중심이요 우리의 유일한 분깃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책의 처음 10장들에서 그분을 계시하는 방법대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는 이 여섯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과 육체의 방종과 개인적인 권리 주장과 우리들의 권리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가리키며 당신이 그리스도로 합당하게 영양 공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결혼 생활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며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까지에서 다룬 다섯 가지 다른 문제들이 당신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문제들을 해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10개의 장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매우 큰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이십니다. 그는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들. 그러나 고린도의 믿는 이들 가운데의 문제는 인간 생활에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행정에도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질서가 없었으며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먹는 것과 결혼해서 그들의 권리를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적인 은사들까지도 남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그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극단적으로 오용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정을 좌절시켰으며 적어도 어느 정도는 손상을 받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행정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우주 안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부활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 안에 오셨을 때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능력이며 생명의 형태이며 생명의 기능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온 우주는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정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과 우주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에 의해 부활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다면 우리는 돈이나 물질적인 소유물을 능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통치하거나 점령하거나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정복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후 16장을 시작하면서 그는 매주일 첫날에 물질적인 연보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일 첫날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연보를 주의 첫날에 드린다는 사실은 그들이 천연적인 생명이 아닌 부활 안에서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유한 세상적인 사람은 우에게 수표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많은 돈을 기증할 때 그들은 종종 그들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그들이 한 것을 광고합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의 드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드릴 때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치는 것은 우리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다는 것과 물질적인 소유물들을 정복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행정이 우리 가운데서 수행될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된 다섯 가지 문제 중 첫 번째 문제는 머리 대심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머리 덮는 문제를 다루는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에서 다룹니다. 머리를 덮는 것은 우주적이며 통치적인 하나님의 행정 안에 있는 머리 대심과 관계됩니다. 이 부류의 문제들 가운데 두 번째는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그 몸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의 하나의 일이 아닙니다. 우주를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에게는 그 몸이 필요합니다. 그분에게는 유기적으로 한 몸을 형성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이 범주 안에 있는 세 번째 문제는 영적인 은사들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바울은 머리 대신과 몸에 대해 말하며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는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 몸은 은사들을 수단으로 하여 기능을 발휘합니다. 만일 몸이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려면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은사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행정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기능을 발휘함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기능은 우리의 은사들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을 때 우리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봉사는 이 기능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봉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며 이 역사는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머리 대심을 가지며 다음에는 몸을, 그 다음에는 봉사를 위한 은사들을 갖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머리 대신과 그 몸의 은사들로 인한 지체들의 기능은 모두가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거룩한 행정을 위한 은사도 능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물질적인 소유를 다룹니다. 만일 우리가 머리 대신 아래 있다면, 만일 우리가 몸 안에 있다면, 만일 우리에게 부활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물질적인 것들의 묶임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의 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소유는 몸 안에서 우리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정의 수행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주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고린도전서 전체의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서신의 16장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열을 다루며 5장에서는 근친상간을, 6장에서는 권리주장과 먹는 것과 결혼에 있어서의 자유의 남용을 다루며 7장에서는 결혼생활을,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 11장에서는 머리 대신과 그 몸과 관련된 주님의 만찬을,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영적 은사들을, 15장에서는 부활을, 16장에서는 물질적인 것들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다룬 11가지 문제들이 두 범주, 즉 두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첫 범주의 6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유일한 요소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범주의 5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관건을 결말짓기 위한 요소로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책의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다음 11장에서 16까지에 걸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요소이며 교회는 거룩한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거룩한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두 영역에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행정의 영역 안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린도전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의 행정 안에 있는 머리 대신 아래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정을 이루실 도구를 소유하시도록 그리스도의 몸에 조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하여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를 알아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역으로 주님을 봉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거룩한 행정은 이 땅에서 효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원칙을 알아 머리 대신 아래에서 기능을 발휘하며 올바르고 합당하고 적절하게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돈과 물질적인 것들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에 속한 모든 묶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우리는 합당한 인간의 생활과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께서 갈망하시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의 영과 마음 안에 있던 그 부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단순히 가르침의 책이 아닙니다. 이 서신은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한 바울의 영 안에 있던 부담을 따라 쓰여진 것입니다.